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 시간 또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주님 서신의 한 부분, 디모데전서의 한 부분을 본문으로 읽고 또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누며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한두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주여, 인생은 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시고 이루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과부에 대한 규례, 과부에 대한 규례. 5장에는 과부와 장로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16절까지 과부에 대한 규례. 1절 2절 보십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매에게 하듯하라. 말씀 사역자들, 말씀의 봉사자들, 젊은 교역자 디모데,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디모데 같은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교훈하며 권면할 때, 성도들을 교훈하고 권면할 때 예절과 덕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예절과 덕을 가지고 해야 된다.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는 꾸짖지 말고, 꾸짖을 일이 있어도 꾸짖지 말고 예의와 덕을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버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뭐 잘못하면은 아버지 앞에 꾸짖거나 그러진 않죠. 아버지 무릎을 꿇고, 아버지 그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예의 있는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죠. 요즘에 예의 없는 아들들은 뭐 말도 막 하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5계명을 이해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렇게 하겠죠. 이게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고, 젊은 성도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자기보다 동년배나 나이가 어린 성도들을 대할 때는 마치 남동생을 대하듯이, 동생한테 할 때도 또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형제라도, 형제라고 막 그렇게 하는 형은 별로 좋은 형이 아니죠.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생에게 좋게 얘기를 하고,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동생아, 아우야, 그러면서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처럼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 또 나이 든 여성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고, 나이 든 여성도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다 약해지죠. 약해져요.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어지러워요. 머리가 자꾸 어지러워서 교회 못 나오는 권사님도 계시고, 이제 나가야지요, 나가야죠 하면서 벌써 여러 주 빠지셨어. 아까 보니까 전도회 회장님이 그 권사님 집이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잘 모르는데요, 저도. 왜냐면 최근에 집을 이사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아이고, 집을 멀리 하지 말고 돈이 많은 집인데, 교회 좀 가까이에, 전에 동남아트빌을 팔아버릴까 할 때는 동남아트빌로 이사오면 좋은데 생각까지도 속으로는 했는데, 가까운 데로 이사오면 좋은데, 예. 그런데 자녀들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 자녀들이 그랬다. 참 죄송해, 그런 말까지 하면 그러는데, 그런데 이사 가까이는 못 오게 해놓고 지금은 자녀들이 다 멀리 가버리고 거의 혼자 남아있는데 그 전철역 옆으로 이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아직 저는 코로나 이후라 가보지도 못하고 주소도 모르고 그런데 바로 옆이라는데도 밖에 나와서 걷는 것이 힘들어 어지럽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래서 참 그래서 계속 몇 주 빠지니까 걱정도 되고 이제 그 회장님은 신방을 가려고 가보려고 그래서 제가 잘 집을 모릅니다. 전화로 물어보면 가르쳐 줄런지 주시겠지요.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게 이제는 머리도 자꾸 어지럽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요새 그 흔히 말하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베타아밀로이드가 머리에 뇌에 자꾸 축적되고 해마에 축적되든가 뭐 어디에 자꾸 축적이 되면 모든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게 심해지면 치매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거는 노인들이 겪는 그런 과정과 같이요. 누가 그거를 원하겠어요? 어느 가족이 그것을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다 놓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감퇴되고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베타 아밀로이드의 물질이 자꾸 뇌에 축적이 되고 그 인지 장애를 일으키고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어머니에게 하듯이 어머니가 그렇게 된다면 어머니한테 막 소리를 치고 그러진 않죠.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약해지면 로하신 분들이 약해지면은 가족이 할 수 있죠. 이웃은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기관에 간다 그래도 그는 남의 손이니까 쉽지 않죠. 가족은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또 품고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때 가족이 빛을 발하겠죠.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라. 교역자 젊은 교역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든 성자들에게는 아버지에게처럼 또 젊은 성도에게는 형제에게 동생에게 하듯이 나이든 여성도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젊은 여성도들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그러죠. 젊은 여성도들 이성에 대해서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자기 여동생에게 조심하게 하지요. 함부로 하지 않지요.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 아주 좋은 교훈이죠. 그렇게 하면 잘 될 텐데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교역자들이 저는 얼마나 잘했는지 또 교역자들이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왜 그런데 때때로 그렇지 못한 소문들이 떠들고 이제는 요새는 인터넷 시대가 돼서 툭 하면은 인터넷 유튜브에 막 떠돌고 인터넷에 SNS에 떠돌고 떠도는 시대가 됐습니다. 소문이 아주 빠르게 옛날과 다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것이죠. 옛날보다 갑절이나 조심해야겠죠. 우리의 말과 행위를 아주 조심해야 되죠. 말씀 사역자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하고 부모님에게 하듯이 하면 겸손하고 또 덕스럽고 깨끗하게 말씀 사역자나 또 교회의 직분자나 또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아요. 원리가 비슷해요. 다 그렇게 겸손하고 덕스럽고 깨끗하게 처신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진리는 사람을 사람다워지게 하는 것이지 사람으로 비상식적이고 예절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절없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쌍놈의 집단이 되면 안 됩니다. 양반의 집단이 돼야지. 교회는 교회 가니까 사람이 좋아졌다. 예의가 있고 덕스럽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전 누구 집안 사람이야 그렇게 여겨지게 부모에게 욕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정 지금 여기에 말한 이대로예요. 교인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나이든 분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또 동생처럼 또 여 젊은 여성도들에게는 조심해서 자매에게 대하듯이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도록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으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을 당부해 두었겠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어요. 사람의 성정은 비슷한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예절 있고 덕스러운 인격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 사역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들은 본이 되어야지. 그들이 본이 되지 못하면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요새 젊은이들 말로 너나 잘해라 그렇게 할 것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친다고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예절 있게 말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3절 보십시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경대라는 티마오라는 말은 공경한다 그런 말이에요.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예, 경대하라. 예, 그를 예, 경대. 경대라는 말이 공경하라. 공경하라. 여기 또 다른 공경효를 행하여 하는 말도 공경이라는 말인데 그러나 우리말에는 그 말이 가장 적당하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공경하라. 예,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아마 그 단어일 것입니다. 공경하라. 예. 여기에 참 과부는 9절 10절에 보면 나이가 60이 넘은 과부로서 나이가 60이 좀 넘고 또 그를 돌아볼 자녀나 친척이 없고 자녀나 친척이 있으면 참 과부라고 여기 전에 과부가 되어서도 자식들이 잘 돌아볼 수 있으면 됐어요. 그러나 옛날 요즘에는 그래도 뭐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60이 넘어도 전문인 같은 사람들은 그래 넘어도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예, 또 사업체 회장도 되고 사장도 되고 또 뭐 그렇게 일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래도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60이 넘어가면 모든 것이 약해질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기억력도 그렇고 인지능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이가 든 여성분들 여자분들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요. 뭐 교회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믿는 그런 기업가인 사람도 보면 저분이 나이가 좀 들었는데 좀 판단력 그런 감정 조절 이런 것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그쯤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대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마치 자기처럼 3, 40대, 4, 50대처럼 생각하면서 상대를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래.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이죠.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돼요. 당신도 나이가 들어보면 그럴 거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참 과부 60이 넘고 돌아볼 자녀나 친척이 없고 평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을 섬기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등의 선행을 선한 일들을 행한 자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참 과부다. 아, 교회가 그런 자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대하라. 경대 좋은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공경하고 좀 대접을 하라는 말 같죠. 그런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라는 말 같아요. 경대하라. 근데 그냥 원어의 뜻은 공경하라. 근데 공경이라는 말 속에 그런 뜻을 좀 담고 있어요. 문맥으로 보면 그들을 돌아보라. 이게 본문에는 물질적 필요를 공급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의미의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과 비슷하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그분을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의 공경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필요한 일들은 좀 돌아보는 그런 것을 포함하듯이 말이죠. 본문은 교회가 그런 자를 공경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16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우리는 효를 행하여 라고 번역했는데 효를 행하여, 이것도 원어의 뜻은 공경하여, 유세배인이라는 말은 공경한다, 공경한다. 혹은 공경도 그냥 이렇게 공경하는 이런 인간적인 표현보다 유세배인이라는 말이 act piously and reverently, 마치 하나님이나 왕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경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공경하는 건 우리가 경건이죠. act piously는 경건하게 행한다, 그런 표현이라고 사전의 설명이 그렇게도 했습니다. 사전의 설명인지 아니면 이게 사전에 대여 사전에 대여 사전의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 그런 의미의 유세배의 배인이라는 말이, 우리는 그 효를 행하여, 굉장히 좀 의역한 기분이 들어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맞기는 맞는데, 문맥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원어의 뜻은 효를, 효도라는 개념보다는 공경이라는 말이고, 공경 속에 마치 부모 공경의 의미와 같이 그 속에는 효를 행해서 모든 돌보는 그런 일들이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혹은 공경하여, 뭐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을 것 같은데, 공경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보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효도의 의미니까 우리는 효도라고 번역을 좀 강하게 했지만은 원문에는 그냥 공경하여서 보답하라, 결국 효도하라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아까 참 과부는 그런 게 없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죠.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부모나 조부모를 공경하며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야 하였습니다. 효도를 실천하는 거죠. 공경을, 부모 공경. 부모라는 말은 자기 부모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부모에 속한다고 이게 보이는 것이죠. 효도는 제5계명이 가르친 중요한 덕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보답이며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의와 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의요, 계명의 내용은 선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부모 공경, 효도의 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 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녀들도 배우면서, 보면서 배울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부모, 다시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잘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배우고, 그 부모는 이제 나이가 늙으면 자식에게 똑같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고 배우는 것이 무서운 교육이죠. 그것이 진짜 교육이죠. 그래서 부모가 그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고 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 자식들은 너는 섬겨라 그러지 않아도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뭘 하나 사와도 할머니 먼저 드려야지,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크고 나면 뭐 하나 생기면은 먼저 엄마를 위하고 아빠를 위하는 것 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 똑같아, 배우고 보면서 크니까. 그래서 예절 있게 크는 집과 아닌 집에 좀 차이가 나겠죠. 5절 보십시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과부들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과부가 되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외롭지만은, 과부니까 외롭지요. 인간에게는 홀로 있다는 것이 큰 어려움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결혼 제도가, 결혼이란 같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지만은, 육신적으로 외롭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종류의 과부입니다. 예,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외로우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해서 은혜 충만한 은혜 풍성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만일 그가 남편을 잃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천국을 사모하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고 바쁜데 남편한테 구박도 받고 싫은 소리 속상하는 일도 당하면서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자식도 있고 내가 살아야지 다른 수가 없다고 그렇게 힘든 생활 바쁜 생활을 하니까 언제 경건의 시간 열심히 교회라도 나올 수 있겠네. 교회는 왜 나가? 오전에만 나가면 되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남편이. 그런데 남편이 가고 나면 자유롭게 본인이 경건하게 살고자 마음만 먹으면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또 늘 믿음 생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다른 한 종류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대신에 육신의 쾌락을 구하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구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의 처지는 그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것이 그러하여금 오히려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환경을 최선용할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자를 살았으나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살아있는 자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 그는 영적 생명, 즉 구원 얻은 생명을 갖지 못한 자라는 말이죠. 살아서는 살아있긴 있지. 다 살아있지.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살아있지. 살아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이니까 그 자기의 환경 여건을 경건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 마치 안나든가 안나 누가복음 처음에 나오는 안나처럼 예, 과부된 지 몇십 년이 되었어도 그 나이 늙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며 사는 그 여인 과부인 여인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다. 과부가 돼도 한 사람은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이고 이제는 자유롭게 됐다 내 마음대로 살아본다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7절 보십시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자, 위의 말씀은 이런 지금 교훈은 모든 성도에게 교훈이 됩니다. 구원 얻은 우리는 육신에 치우쳐 세상의 헛된 쾌락을 구하며 살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며 천국을 소망하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과부에게만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성도의 정로다. 가야 할 바른 길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서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나님께 정말 가치 두고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육신적 쾌락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성도와 성도 아닌 삶의 여실한 차이이지요. 성도가 하나님께 주신 천국 소망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만 치우쳐 산다면 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도무지 모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그런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헛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교훈이지만은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과 같습니다. 8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목은 과부에 대한 교훈이지만은 그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 또 하나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한 교훈인데 본절은 신앙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음을 잘 증거합니다. 사람이 자기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다시 환기시키는 그 생각을 환기시키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자녀나 손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외로운 부모님이나 어떤 가족이나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자기는 편안하면서 자기의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다. 또 가족들 이제 다 핵가족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굶주리고 있는데도 나는 몰라,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은행 잔고가 넉넉하니까, 나는 잘 먹고 살잖아, 나는 잘. 냉장고가 꽉꽉 차 있는데 나는 괜찮아, 문제없어, 감사해 감사해. 그러나 형제는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성도의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여기에 그는 믿음이 없는 자다. 어떤 가족이나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외로운 부모님이나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친족, 자기 가족의 가족이 패밀리, 가족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패밀리인지, 핵가족 하면 우리 가족만, 형제는 몰라, 그런 것이라고 볼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우리 동양적인 패밀리의 가족 개념은 좀 넓죠. 형제들도 가족입니다. 형제의 집도 우리가 잘 챙기지 못해서 그렇지 가족이잖아요. 저는 잘 챙길 시간이 없어서 미안하지만은 추석 때도 말씀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계속 집에만 앉아 있었지만은 우리 형제들이 아마 카톡에 가족 방에서 뭐 서로 문자 주고받고 뭐 모이고 언제 하고 했을 때는 나는 갈 시간도 없고. 예. 그러나 매일 형제들을 위해서 이름을, 예, 우리 집 형제들 육남매니까 꽤 많죠. 또 우리 집사람 형제들 아침에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하다 보면 그 자녀들 형제들의 이름은 자식까지 이름은 다 알긴 알아요. 그 자식의 자식까지는 손자들까지는 내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고 복잡하니까 그까지는 못 들어가도 내 형제들이 낳은 자녀들, 큰형이 낳은 자녀 둘, 둘째 형이 낳은 자녀 둘, 예, 또 여동생들이 낳은, 예, 자녀들 둘, 이런 자녀들은 다 기억을, 우리 집사람의 자녀, 형제들까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본이니까 최소한의 내가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은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 말씀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와, 무서운 말씀이네요. 형제를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도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왜 그래 그 말과 같은 것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와, 불신자는 이기적으로 산다고 해서 불신자 중에도 착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예, 형제 의의가 있는,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예, 자들이 없지 않을 터인데, 믿는 사람이 그래, 그 말이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사람은 1차적으로 그러므로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돌아볼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이런 인간관계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선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 때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 교회 다니는구나. 합정동 교회 다니는구나. 합정동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을 베풀면은 사람들이 믿음은 없어도 아, 그 교회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 괜찮은 교회 같은데 예, 나도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교회 가면 좋겠다. 그럴 것이라는 거죠. 구절을 보십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초대교회는 구제해야 할 과부들의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적어도 세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했습니다. 첫째로 나이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60세라는 나이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렵고, 그렇죠? 사람이 60이 넘어가면 모든 게 쇠해지니까. 예. 젊을 때는 가서 내가 일하지, 뭐 여자들도 씩씩하면 군대도 가고, 예, 남자보다 더 강인한 그런 체력을 가진 여자들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은 60이 넘어가면 어디 가서 막 일을 하기는 쉽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다. 또 재혼할 만한 나이도 지났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60이 넘으면은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 것입니다. 둘째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한 남편의 아내라는 말은 합법적이지 않게 이혼하고 재혼한 자를 제외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혼도 극히 삼가야 되고 또 재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아주 엄숙한 일입니다. 함부로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른 건실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또 정말 평생 같이 반려자가 될 수 있는 자인가,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일이죠. 너무 쉽게 결혼하고 또 이혼율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그 이혼할 바에는 결혼을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지. 결혼하고 해보고 나중에 안 맞으면 이혼하면 나중에 상처가 큰데, 서로 피차 상처가 큰데, 우리 자신에게도 또 상대의 자신에게 마음에도 상처를 남기는, 결혼의 상처는 아마 상처 중에 가장 깊은 상처일 터인데. 그래서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60세가 되기까지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라면 그런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한 자이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 가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본문은 그 예로 자녀들을 양육한 일, 자녀 양육도 선행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하는 일이잖아요. 출산부터 시작해서, 예, 출산, 와, 임신하고 출산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어린 자녀, 핏덩이 같은 자녀를 물로 씻어서 포대기에 싸서 가슴에 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홀로 서기를 할 정도가 되는, 나이가 몇 살일지 몰라도 그런 정도로 키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초등학교 때도 아직 손이 필요하고 중고등학교까지도 손이 필요할지 모르는, 적어도 중학교쯤, 고등학교도 쉽지가 않을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손을 좀 돌아봐야 될지 모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쯤 들어가면 이제는 네가 스스로 좀 해봐라, 내가 너를 도와줄 힘이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네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라, 뭐 적어도 제 아들한테는 우리가 뭐 도울 일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대학교 때는 내가 혼자 스스로 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지나면서 크게는 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고, 아직은 그래도 이국 땅에 아무 연고 없는 데서 그래도 거기에서 자기가 아직 자립하고 홀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본인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알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부모의 손이 필요한 것이죠. 엄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람의 그런 데는 홀로 서기까지에는. 근데 그것이 선행이라고 말했어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린 자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우리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의 생은 남편하고 우리 경원이 키우는데 다 쓴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신 참 수고했어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당신 업어줄 힘은 없지만은 당신을 위해서 나도 좀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렇게 말도 하고 하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은퇴가 그래도 괜찮다. 은퇴를 하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아내를 조금 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듯 하니까 괜찮겠다 생각은 하는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일,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참 선한 일들을 행한 이런 여성을 그들이 노후에 경제적인 어떤 안정이 없는 때에 교회는 그들을 돌아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구제의 대상입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그런 사람을 교회는 그냥 외면치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봅시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를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결혼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욕으로 배반한다는 원어는 음탕하게 된다, 정욕적이게 된다는 뜻인데 이것은 모든 젊은 과부가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 그런 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젊은 과부는 젊은 자들은 올리지 말고 60이 넘은 자들을 올리라 그렇게. 그런 자들은 처음 믿음 곧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었을 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을 뿐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게을러 일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집집에 돌아다니며 해서는 안 될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거 조심해야 되겠군. 이런 자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꾼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참으로 믿고 구원 얻은 자는 정욕적이게 적이고 음란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정욕적이고 음란한 자는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여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섬기며 따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또 참으로 구원 얻은 자는 말에 덕을 세워야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지 말고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재혼할 수 있으면 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돌보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정욕적인 죄를 범치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사별로 인한 재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당한 일입니다. 성도는 정욕의 죄를 범하는 것보다 재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도 그렇지만은 재혼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는데도 독신을 서약하는 것은 나는 혼자 산다. 은혜 주시면 혼자 살 수 있어요. 젊을 때도 그래요. 결혼도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은혜 주지 않으시는데도 독신 서약을 하는 수도원 서약 같은 서약은 그것은 자신에게 올무가 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혼할 수 있을 때는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15절에 사탄에게 돌아갔다는 원어는 사탄을 따라 치우쳤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는 사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혹 사탄의 시험을 잠시 받을 수 있을지라도 결코 사탄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사탄에게 이끌려서 따라서 사탄 따라가서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자기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사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며 진리의 바른 길에서 치우쳐 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양은 있어도 그럴 것입니다. 사도시대에도 가룟유다가 그랬죠. 가룟유다처럼 이미 사탄을 따라 바른 길에서 치우쳐 나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결혼하여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믿는 여성도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남자는 과부 친척 여자 젊은 여자 과부한테 접근하면 그는 잘못하면 탈선하고 잘못해지고 여기에 여자 믿는 여자에게 믿는 여자 여성도가 과부 친척이 있으면 그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교훈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참 과부 곧 아무에게서도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게 하려 함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은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 등 모든 연령층의 교인들을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 그런 교훈이죠. 1, 2절의 말씀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가족에게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우리가 잘하는 정상적인 가정을 두고 가족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처럼 하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교회는 신약교회는 주님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가정과 같다. 교회는 가정과 같다. 그래서 가족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 남을 대하듯이가 아니고 남이 아니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 나이든 이들은 아버지에게 나이든 여성들은 어머니에게 또 나의 동년배나 어린 그런 성도에게는 형제에게 동생이나 형들에게 또 여성도에게는 자매에게 누이 동생에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둘째로 교회는 참 과부들을 공경하라. 3절에 경대하라 공경하라. 참 과부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나이가 60이 넘은 자로서 한 남편의 아내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또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등의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참 과부들을 그들이 노년에 그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없고 자식이 없고 친척이 없고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는 만일 교회가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 교회의 헌금은 그런 용도 헌금은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다른 데 쓰지 말고 전도하는 일이라면 또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꽤 많이 어떤 데를 썼는데 왜 교회에서 목사님은 신학교에다 저런 만을 쓰는지 모른다고 그런 말도 한다고 하는 말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헌금 있으면 저는 내가 신학교를 만들 힘이 없어서 그렇지 한국에 바른 신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없는데 신학교 만들 힘이 없으니까 인터넷 신학 강의라도 은퇴하면 신학 강의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다 내가 강의에 준비해서 더 올리며 올려서 보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은데 신학 강의를 신학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1차적인 중요한 일이다. 신학교가 바로 없어서 교회가 오늘 이 지경이 됐다. 바른 신학교에서 바른 학생들을 배출한다면 신학교에서 바른 사명, 바른 지식, 바른 분별력, 바른 성경 지식, 바른 사명감을 가지고 당신 그런 마음 가지면 신학교 내 나와서 목사 되지 마 그렇게 하고 바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면 오늘 교회가 이 지경은 되지 않았다. 대량 생산하듯이 내 친구 총신 교수였던 김아묵의 박사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교회는 대량 생산을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겁이 난다. 그래 겁이 나지. 대량 생산을 해서 매년 수백 명씩 그렇게 찍어내면 그러면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혼란이다. 그것이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옛날에는 조직신학을 박형영 박사님 혼자서 40몇 년, 41년인가 몇 년을 가르쳤다. 혼자서 그때는 교리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는다. 지금은 조직신학이 여러 교수들이 쪼개지고 한 학년 안에도 여러 명이 같이 가르치면 도대체 거기에서 통일성이 있고 바로 가르치는지 도대체 그것을 관리는 하고 있는 것인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바른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럼 제가 말은 신학교 후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세우는 일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는 제가 정말 이 신학교다 하는 신학교가 없고 또 미국에도 그렇게 넓은 여기 넘는 인구가 몇 억 되는 미국에도 그런 학교가 내가 아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것도 어떠대로 마음에 싹 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원한다고 그렇게 많이 했죠. 그래도 많이 하고 지금도 거기서 교장 선생님을 제가 편지를 하니까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 학생들의 장학금이 없어서 부족한데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 편지만 받고 내가 책상에다 덮어놓고 못 읽은 척 못 들은 척 하고 있지만은 말이죠. 그래도 저 부족함이 없지 않아 보이고 좀 더 이렇게 됐으면 더 좋은데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보이고 그렇지만은 자 어려운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참 과부는 구제해야 된다. 셋째, 젊은 과부는 명부에서 제외해야 된다. 왜? 마귀의 시험을 받아 정욕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그것으로 족하니까 더 이상 그런 죄 가운데 떨어져서는 안 된다. 성도는 처음 믿은 대로 하나님만 소망하고 그의 뜻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육신적 쾌락을 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자기 가족들과 친족들을 돌아보아야 하며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 그 말씀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또 8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아까 공경하며라는 단어로 이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8절에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또 16절에는 교회로 짐을 지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가족들이 돌아볼 수 있으면 돌아보는 것이 옳다. 요즘에는 이상한 그런 소위 우리가 무슨 다 뭐에 그 복지는 좋은데 복지에서 다 이게 복지가 구멍이 많이 뚫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아유,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집에 돈이 있는데 자기 재산은 자녀에게 다 돌려놓고 돈 없다고 나라에 등록해가지고 그것을 무슨 기초수급 돈을 받고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면은 빚이 엄청나서 다 망하지. 그거는 스스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런 복지는 그런 복지가 아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이 자기 집 팔아가지고 자녀에게 주고 그 집에 붙여 살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라에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아, 참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은데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정말 복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그러면 나라 망치는 일이고 그런 복지 말고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먼저 돌아보는 가족들이 먼저 돌아보는 게 첫째다. 그럼 자식이 힘이 있으면 자식이 돌아봐야 되지. 그걸 정부에게 맡기고 나라가 뭘 도와주라. 나라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엄청 져서 이래갖고 가고 나라가 되겠는가? 예. 또 우리나라 지금 인구 형태가 이렇게 가면은 고령화가 돼서 나중에 예, 정말 세금 낼 사람이 없고 보통 앞으로 20, 30년은 우리 자녀들의 예, 우리 세대가 되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렇잖아요. 세금은 안 걷어지고 나갈 돈은 엄청 많고 복지는 이렇게 벌려놓고 그럼 어쩌자는 것입니까? 나라가 부도가 나는 수밖에 없지 망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저렇게 어렵고 그리스가 어렵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요. 아마 몇십 년 전에 아르헨티나 이민 갈 때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잘 사니까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뒤따라가고 아르헨티나 뒤따라가고 그리스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선별복지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정선에서 우리가 복지할 사람들을 복지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자녀들이 먼저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여기에 교훈을 기억합니다. 가족처럼 우리가 모두들을 대하고 참 과부를 공경하고 젊은 과부는 제외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이 먼저 부모와 조부모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실천하게 해야 한다 등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보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